예, 목요일 새벽 말씀 빌립보 4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모두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귀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읽으신 말씀 8절에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며 그리고 덕과 기림을 계속 생각해 보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황제가 이제 자신이 신이다, 황제를 신으로 받들라라는 그 로마의 그 정책이 사실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상화를 작업을 한 거죠. 하는 건데, 자, 그럴 때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 인간적인 면보다는 신적인 면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교육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처럼 보여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면 정말 좋으신 분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지전능. 그리고 모든 선과 모든 좋은 것을 다 베푸는 자로 보통 말을 합니다. 이들이 듣고 있는 여기 나오는 참, 경건, 옳고, 정의라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은 누가 그러려 이야기하고 있냐면 황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우러러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보면, 어제 읽은 말씀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주 안에서 항상 축하하라라는 말이라고 말씀 번역을 드렸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우상화하기 위해서, 신적인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항상 축제를 벌였다고 해요. 가짜 왕,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아닌 로마 황제를 향하여 그렇게 축제를 여는 거, 그거 잘못된 거다. 진짜 왕은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축하해야 된다, 축제를 벌여야 된다, 이런 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그 당시 빌립보 교인들이 살고 있는 로마의 그 속주, 식민지에 있는 그 문화를 보고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듣고 있는 로마 황제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자요, 덕이 있고 길이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 안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신문이나 이런 뭐 그런 뉴스를 또 TV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잘 보지는 못해요. 뉴스만 보고 있으면, 또 아니면 뭐 카톡으로 전해오는 소식만 듣고 있으면 이 세상 금방 망해야 돼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금방 망할 것 같고 막 온도 나쁜 놈들 우글우글 해가 막 금방 막. 정치적인 부분을 빼더라도 몇 년 전에 뭐 레이디 가가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카톡으로 뭐 별별 소리, 제가 그 제발 좀 그 들은 보지 말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만 계속 들여다보면요, 이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빌립보 교인들이 살았던 이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참됨과 경건과 옳음과 정결, 사랑받을 만한 좋은 부분들,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고 그리고 기억할 만한 기림을 할 정도로 그런 것이 없나요? 전혀 없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일반 은총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돌아가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좋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다 좋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들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다 흉악한 놈들이고 안 그렇습니다.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그런가, 우리가 지금 신앙을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인을 구라고 오셨어요.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이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한 사람, 세상이 준다, 세상에 뭐든 지도자 그런 사람이다, 그런 신이다라는 것을 제껴놓고 진짜가 우리 진짜인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런 것도 생각해요. 황제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을 싹 거두어가지고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걸 생각해야 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로 어렵지 않게 우리에게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여기 나오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는 8절 말씀을 포함하는 건데요. 우리 어제 읽었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란 말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들의 로마의 문화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 그런데 이것을 염려하는 그런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따라 나오는 말이 8절이잖아요. 끝으로 그 말에 붙여서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우리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염려하는 것을 그만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평강이 온다. 그냥 평강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염려한 걸 그만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계속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이걸 생각을 해야지 계속 카톡 들여다보면서 그 카톡에 나오는 음모론과 이걸 보면서 막 금방 간첩들이 다 쳐들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뭐 걱정한다고 해서 뭔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여기 나오는 로마의 시대에 살았던 빌립보 교인들은요, 로마 황제가 가짜라는데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이 전부 다 막 거짓말,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그런 걸 보면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면 평강이 임한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자에게 주시는 평강이 온다. 우리 그걸 우리가 내게 그게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물론 현실을 부정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초점이 가느냐는 거죠. 8절 말씀도 이 모든 좋은 것들, 황제에게 외쳐지는 그런 모든 찬양이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당연히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실제적인 우리의 생활에 적용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납니다. 아주 문학적인 표현이긴 하죠. 생각하던 것이 싹이 난다. 뭘 말할까?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이게 뭘 키우고 뭐 이렇게 심고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짐작할 수 있는 것은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실제적인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바울을 돕는 후원금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 빌립보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감옥에 갇히면 우리나라처럼 정부에서 국가에서 밥을 안 먹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돈이 있어야 갇혀 있어서 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돈이 없으면 대책이 없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이제 후원금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또 돈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궁금한 거, 안부, 그리고 힘들 텐데 좀 돈을 좀 보내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싹이 났다. 이제 만났으니까 이제 싹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지금까지 기회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한 것이다. 이제 됐다. 이제 만났다. 소식을 들었다. 후원금도 받았다. 자, 그런데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비천에 자할 줄도 알고 풍부에 자할 줄도 알고 근데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 이 말은 이제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사역을 딱 시작해서 이제 순교 당할 때까지 그 사이에 한 시간을 계산해 보고 하면 10년 정도 됩니다. 10년 정도 되는데 예수님은 3년 안에 이제 그 공생애를 마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10년인데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꿈도 못 꿀 정도의 10년 동안에 그 모든 사람의 평생에 걸쳐서 하게 되는 고생을 압축해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말이 빈말이 아닙니다. 결국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은혜가 넘쳐도 능력이 넘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항상 안락함을 주시는 건 아니다. 그런데 사실 피조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살아보면 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항상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좋으면 그것을 피한다. 아니요. 이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어렵다고 한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기도했더니 여기서도 너무 편하다 아니면 너무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 그런 식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자기는 아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자족함을 배운다, 만족을 배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잘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자족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가장 어려운 게 만족이죠. 이게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배웠는데 근데 그게 자기가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어떻게 배웠느냐? 그게 바로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결국 이것은 이 모든 것이란 말은요, 영어로 한글로 나타나는데 영어로 딱 보면 이것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게 뭐예요? 그게 12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보통 성경을 볼 때 13절만 딱 뽑아내가지고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벽에 붙여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맥락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 생각할 때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이 다 견뎌낼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말로 듣기 쉬워요. 근데 사실은 바울의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궁핍을 피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배고픔을 피했다는 게 아니고 궁핍, 비천함을 피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 그것을 견딜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임하셨는데 그것이 자기를 장악했다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기도하잖아요. 감히 우리가 주여 성령에 충만한 자, 이러면 아주 멋진 표현인데 성령에 붙들린 자, 이 표현하면 이거 갑자기 겁이 나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든 붙들린다고 기도하든 또 성령 속에서 함께 하시든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일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삶이 그것을 말합니다. 절대로 쉽게 간단하게 지나가는 일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뭘 하시는 거냐? 뭘 하러 가는 거냐? 그럼 결국은 비천함을 내가 직면하고 통과하게 하신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통과한다고 표현한 것은 시간이 지나가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시간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시간은 우리의 모든 존재를 통과해버립니다.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말로 이제 직면한다라는 거예요. 직면, 내가 그걸 맞닥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비천한 것은 내가 맞닥뜨려야 돼요. 내가 비천한 거예요. 남이 나의 비천함을 대신해 줄 수 없고 또 내가 풍부하게 뭘 많이 먹고 든든하게 따뜻하게 있을 수 있다. 야, 좋다. 이것도 지나가버리는 거예요. 통과해버리는 거죠. 또 남에게 이걸 나눠주기도 어려워요. 다른 사람의 비천함을 내가 구할 수가 없어요. 나도 통과하고 내가 괜찮을 때 어려운 사람의 삶도 그 사람도 시간이 통과해요. 그걸 통과하고 직면하게 하는 게 뭐냐?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힘이 어떤 힘이냐? 그걸 뛰어넘는 힘이 아니고요. 그 속을 통과하는 힘인 거예요.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비하거나 뭐 남이 알지는 못하는 뭐 대단한 경험, 그런 환상과 기적을 통해서 그걸 통과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통과하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를 통과하는 거죠. 우리를 꿰뚫어버리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바울은 간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13절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내게도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능력 달라는 게 좀 느낌이 좀 다르죠. 여러분, 어떤 능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놓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그것을 내가 직접 일을 해치고 통과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건축하는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연약한 성도들과 주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